통일로 가는 길. 안녕하세요. 박주입니다. 매년 8월 22일을 남한에서는 에너지의 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날은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 특별히 전기 에너지를 미래에 대비해 전략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날입니다. 지난 2003년 8월 22일 대한민국은 그간 역대 최대 전력 소비를 기록함으로써 전력난의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이후 이를 계기로 전 국민들이 에너지 전략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실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에너지의 날인 오늘 전국적으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약 1시간 동안 냉풍기 가동을 중지하고요. 밤에는 서울 광장 주변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5분간 전등을 끄는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비록 5분이지만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지구가 숨쉴 수 있다는 생각에 저도 숨이 확 트이는 기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마이티 마우스가 부르는 에너지 띄워드리면서 통일로 가는 길 시작할게요. 마이티 마우스의 에너지 들으셨습니다. 요즘 북한에도 많은 주민 세대들의 태양 열광판이 설치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전기로 밥도 하고 TV 시청뿐 아니라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시는 분들도 늘었다고 하죠. 일상에서 늘 부족한 전기지만 오늘만큼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잠깐이라도 불을 끄시는 건 어떨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방송 소개해 드릴게요. 조미래 연구원과 함께하는 헌법인 민주주의에서는 독일의 11월 혁명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 황지선 작가와 함께하는 녹색창 키워드에서는 독일로 길어듣는 여행 떠나봅니다. 헌법인 민주주의. 헌법,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으로 정해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데요. 이런 헌법을 세계 다양한 나라들은 어떻게 만들게 되었을까요? 조미래 연구원과 함께 헌법 속 민주주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네.
지난 시간에는 유럽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규모 전쟁이죠. 제1차 세계대전의 배경과 전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네. 제1차 세계대전은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하면서 시작되었고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각의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전쟁은 4년 동안 이어졌고 독일의 항복으로 끝이 났죠.
이 대규모 전쟁이 독일 혁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차 세계대전에 대해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독일 혁명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네. 독일 혁명은 1918년 11월 7일에 일어났고 11월 혁명이라고 불립니다.
11월에 일어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죠?
네. 저희가 계속해서 각 나라의 헌법과 혁명의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혁명은 시민들의 주도로 일어난 혁명, 즉 민주주의를 향한 혁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서 영국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시민혁명에 대해 다루었고 모두 왕의 절대 권리에 도전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혁명의 진행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의 원리,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선언문들도 발표되고 혁명의 결과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다뤄온 각 나라의 헌법과 시민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대략적으로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할 독일의 11월 혁명 역시 그러한 흐름을 따라 전개가 될지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독일 11월 혁명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발생했고 그 전개 과정은 어떠했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듣고 싶네요.
독일의 11월 혁명은 제1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일어나는데요. 당시에는 독일의 패배가 거의 확정된 시점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 속한 연합국적으로 거의 기울었죠?
네. 그래서 위에서도 휴전협상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가고 있던 때였어요. 그런데 1918년 10월 말 독일 해군의 윗선에서 독일 영해를 지나는 영국 함선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독일의 패배가 기정사실화되던 때에 갑자기 공격 명령이라니 누가 봐도 뻔한 결과 아닌가요?
네. 웃긴 게 이 명령은 황제가 승인한 거기도 한데요. 사실 일반 병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병들은 살기 위해 해군 사령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1918년 11월 3일 킬 항구라는 곳에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을 시작으로 독일 11월 혁명이 시작된 거군요.
네. 무려 8만 명의 수병들이 전쟁이 아닌 자유와 빵을 달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는데요. 해군 장교들이 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해버립니다. 당시 킬 항구에는 그러한 병사들 말고 일반 노동자들도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러한 상황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고 자신들도 파업을 하고 수병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러한 해군 사령부의 명령이 말도 안 된 거잖아요. 그들 역시 4년간의 전쟁에 지칠 대로 지쳐 전쟁이 어서 끝나기를 원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노동자들까지 봉기에 합세했고 11월 4일에는 노동자와 병사들이 힘을 모아 평의회를 만들고 킬 도시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봉기의 열기가 독일 전역으로 확대되는데요. 봉기가 시작된 지 6일 만에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혁명이 시작된 독일의 도시 킬에서 수도 베를린까지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죠?
독일의 킬은 독일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베를린은 동쪽에 위치하는데요. 거리상으로는 거의 3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절대로 아니네요. 혁명의 열기가 이렇게까지 짧은 시간 내에 멀리까지 퍼진 걸 보면 전쟁이 끝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당시 전쟁은 병사들 간의 싸움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과 대량 학살도 전쟁 중에 빈번히 일어났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경우 전쟁에 반대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역시 4년 동안 지속된 전쟁에 많이 지쳐 있기도 했고요.
그렇죠. 이제 독일의 패배가 기정사실화 됐는데 갑자기 해군 사령부의 명령이 내렸잖아요. 반격하라는.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우리 해병들을 대포밥으로 내모는 거나 같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거는 충분히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독일 곳곳에서는 병사와 노동자들이 만든 평의회가 기존의 지방 정부들을 대체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들은 전쟁 중지와 황제의 퇴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결국 독일의 황제 빌헬름 2세는 11월 9일 네덜란드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독일에서도 황제에 의한 정치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군요. 그런데 이 11월 혁명에서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열망했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그들이 봉기를 일으킨 이유는 전쟁 중지와 평화를 위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원님 말씀대로 11월 혁명의 기폭제가 된 것은 바로 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와 관련돼요. 그런데 단지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황제의 퇴위까지 요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민주주의의 이념 같은 게 자리 잡혀 있었을 거고 그랬기 때문에 황제가 퇴위하고 나서 다음 새로운 황제가 들어온 게 아니라 민주적 내용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왕이 없는 공화국이 수립되었던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11월 혁명 이전부터 이미 군주 독재에 대한 반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 같은 경향이 독일에도 존재했다는 거네요.
네. 이 11월 혁명이 있기 70년 전인 1848년 독일에서 또 다른 혁명이 있었습니다. 1848년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이 일어난 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를 통틀어서 1848년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혁명은 빈 체제에 대항한 자유주의 운동의 성격을 띄었어요.
빈 체제라면 시민혁명 결과 형성되고 있던 자유주의, 민주주의 흐름을 억누르고자 만들어진 체제잖아요. 이 체제에서는 과거 왕정체제로의 복귀를 추구했고요.
네, 이러한 빈 체제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점점 쌓여만 갔고 결국 혁명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1848년 1월 이탈리아에서 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데요. 왕의 전제정치에 반대하여 농민 중심의 민중봉기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어서 2월에는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이 선거권 확대를 주장하며 봉기를 일으켰고 3월에는 독일 자유주의자들이 구체제의 타도를 위해 혁명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럽 전역에서 혁명의 열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네요.
네. 사실 지리적으로 보면 유럽 국가들은 한 대륙에 오밀조밀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혁명이나 사상 같은 것도 서로 쉽게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인 게 저 멀리 있는 미국 독립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에서도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유럽 나라들도 서로 가까이에 있으니 그렇게 혁명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1848년 독일에서 일어난 혁명은 3월에 일어났다고 하여 3월 혁명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혁명의 전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당시 혁명 주도 세력이 목표한 바는 연방 국가였던 독일을 하나의 통일 국가로 만드는 것, 구체제의 타도, 자유주의 헌법의 제정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었고요. 이 혁명으로 인해 국민의회가 열리고 그곳에서 독일 국민의 기본권, 자유권, 평등권 보장, 민주주의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 초안이 제정되면서 혁명은 성공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군주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억압으로 이 혁명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1848년 혁명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대세였지만 모든 나라에서 혁명이 성공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나 보네요.
네. 프랑스 이외의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혁명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1848년의 혁명들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이러한 혁명의 물결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은 더욱 확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이렇게 이미 사람들의 인식 속에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점점 자리 잡아갔고 이를 기반으로 1918년에 독일의 11월 혁명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모든 혁명이 단번에 성공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여러 번의 시도와 실패를 겪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러한 사상들이 더욱 확산되고 사람들도 점차 성숙해지는 과정을 차근차근 겪어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쯤에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 11월 혁명은 수병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그들은 전쟁 종료와 평화, 황제의 퇴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점에는 오래전부터 발달해온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상이 어느 정도 깔려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11월 혁명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11월 혁명은 1918년 11월 4일 킬 도시에서 일어났고 6일 만에 독일의 수도 베를린까지 혁명이 퍼지게 됩니다. 이 베를린에서는 혁명에 참여한 정치 세력이 둘로 갈리는데요. 하나는 프리드리히 에베르트가 이끄는 사회민주당, 다른 하나는 카를 리프크네이트가 이끄는 스파르타쿠스단입니다. 이 둘이 추구하는 국가 간이 서로 달랐는데요. 사회민주당은 입헌군주제 국가, 스파르타쿠스단은 사회주의 공화국이 독일에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둘 모두 황제에 의한 독재 전제 정치에는 반대했던 거네요.
네. 11월 9일 황제가 물러나고 재정이 무너졌고 사회민주당의 프리드리히가 총리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민주당은 사회주의 세력, 즉 스파르타쿠스단을 싫어했고 노동자나 시민보다 독일이라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했고 혁명적인 변화보다는 구체제의 유지를 선호했던 세력이었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민주당은 보수파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이러한 사회민주당에 반발하여 노동자와 스파르타쿠스단이 봉기를 일으키는데요. 사회민주당은 그것을 폭동으로 규정하여 무력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2월 혼란한 틈 속에서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 제정되고 그에 기반한 바이마르 공화국이 성립되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사회민주당의 프리드리히 에베르트가 앉게 됩니다.
네, 오늘 1918년 독일의 11월 혁명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혁명이라는 것은 한 번에 성공할 수가 없고 한 번 혁명을 시작한 데서 그 정부를 뒤집거나 민주주의가 금방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성공과 실패가 반복이 되면서 민주주의 사회가 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북한에서도 지금 그래요. 어떻게 보면 독재잖아요. 1인 독재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 겁에 질려서 이제 그게 정면에 드러내놓고 한 거를 못하잖아요. 뒤에 앉아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북한에도 이렇게 실패를 하더라도 이제 독일의 11월 혁명처럼 한 번쯤 좀 혁명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 이야기도 기대가 됩니다. 조미래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갑니다. 통일로 가는 길 박주희입니다. 핵심으로 현재의 한국을 알아봅니다. 녹색창 키워드. 황지선 작가와 함께합니다. 앙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핵심으로 알아보는 한국. 매월 넷째 주는 귀로 듣는 여행을 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어떤 나라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지금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요. 1990년 이전까지는 또 다른 분단 국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술, 맥주, 학문, 음악으로 대표되는 나라이자 한반도와 비슷한 분단의 역사를 가진 유럽 국가 도이칠란드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헌법인 민주주의 시간에 제가 도이칠란드의 바이마르 헌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이칠란드의 문화와 지역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제가 도이칠란드 여행을 안내하는 안내원처럼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할게요. 네. 먼저 어떤 것부터 알아볼까요?
네, 먼저 도이칠란드 전체를 좀 살펴볼게요. 도이칠란드는 유럽 대륙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북쪽에는 덴마크, 동쪽에는 폴란드, 체코, 그리고 남동쪽에는 오스트리아, 남서쪽에는 스위스, 프랑스, 그리고 서쪽과 북서쪽에는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와 국경을 맞대는 말 그대로 유럽의 중앙부입니다. 정말 근접한 나라들이 다 잘 사는 나라들이고 유명한 나라들이잖아요. 특히 오스트리아와는 만년설로 유명한 알프스 산맥의 중턱을 맞대고 있습니다.
사실 도이칠란드면 저희 아들이 2년 전에 그러니까 독일이라고 했죠. 옛날에는.
아, 옛날이 아니라 예. 음역어 일본에서 한자를 그렇게 풀이를 해서 조금 쉽게 해서 독일이라고 독일. 한국에서는 네. 많이 하는데 원래는 도이칠란드죠.
아, 도이칠란드가 자기 이름이죠.
네.
2년 전에 저희 아들이 도이칠란드에 그런 동계 훈련을 갔어요. 그런데 그 애가 자기가 도이칠란드에서 네덜란드 이 국경을 통과할 때 무슨 기차를 탔다거나 네. 버스를 타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뻥치지 말라고 국경과 국경을 가는데 비행기를 안 타고 그 뭔 소리냐 했더니 버스를 타고 다녔대요.
네, 그러니까. 유럽 대부분 나라들이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버스로 갈 수 있는 나라들이 기차 그리고 비행기, 네. 배, 뭐 다양한 수단으로 네.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영국이나 프랑스, 벨기에는 해저 터널을 뚫어가지고 바다 밑으로 유로스타라는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 밑으로 다니는 네. 기차.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국경과 국경을 어떻게 버스로 다니냐. 근데 세계는 이렇습니다. 네. 중심에 위치한 나라답게 정말 도이칠란드는 많은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네요. 그만큼 면적도 넓은 국가인가요?
네. 도이칠란드는 총 9개의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큰 나라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총 208개국의 국가의 세계 국토 면적 순위를 보면 일본 바로 밑인 65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반도의 약 1.5배 되는 면적인데요. 한반도의 1.5배 되는 면적에 인구는 8,300만 명 정도로 한반도 인구를 7천만으로 잡았을 때보다 약 1,300만 정도 많은 수치인 거죠. 유럽 국가들 중 이민과 난민을 잘 받아주는 나라라서 이민자의 비율이 이 인구의 전체 인구의 18%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 터키나 또 난민들, 튀니지 같은 그런 쪽에서 많이 온 사람들이에요. 과거 서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 인구는 굉장히 많은, 가장 많은 인구였고요. 현재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가장 큰 나라는 아니지만 사실상 프랑스와 함께 유럽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도이칠란드는 과거에는 공화국인 동부 도이칠란드와 연방공화국인 서부 도이칠란드로 나뉘었던 나라인데요. 그래서 아마 북한 주민들이 더 많이 관심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나요?
현재 도이칠란드는 국민의 주권을 가진 공화제를 선택한 나라입니다. 민주주의 지수가 169개국 중 13위를 차지해 완전 민주주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16개의 연방주가 모여서 만들어진 연방국가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연방국가라고 하셨는데 주마다 특징이 있나요?
정치적으로 연방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인 대통령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연방의 총리가 나라를 대표합니다. 여성 총리죠. 앙겔라 마르켈 총리도 유명한데 네. 그렇지만 도이칠란드가 연방제 국가가 된 건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성 로마 제국과 북 도이칠란드 연방으로 이어져 오는 뿌리 깊은 지방 자치의 전통 덕분인데요. 웬만한 나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지역색이 강한 것도 특징입니다.
사실 북한에서 저희가 이제 동부 도이칠란드와 서부 도이칠란드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통일이 된 다음에 그 일상을 저희한테 조선 기록 영화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서부와 동부가 합쳐지면서 이제 동부 독일 사람들이 거지가 됐다. 깡통을 차고 다닌다. 사회주의를 버리면 이렇게 된다. 저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북한에서 배워주는 말이 반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 통일 이전에 도이칠란드를 살펴보면 동쪽에 문화 텔레비전 같은 그런 교류는 이미 있어서
네.
정말 일반 가정집을 TV에서 보여줬는데 저 그 먹을 게 풍족하다.
네.
그런데 동쪽에서 보는 사람들은 왜 우리는 굶어 죽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방학에 학교가 쉬는 해잖아요. 네. 쉬는 날이잖아요. 그때 방학이 끝나면 한 3분의 1 정도는 서쪽으로 넘어가서 학생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지를 않았나 봐요. 강제로는.
막을 수는 있었는데 이게 좀 몰래 이렇게 탈북을 하듯이 넘어갔던 거죠.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러면 그 이제 도이칠란드에는 이제 뿌리 깊은 그런 전통이 많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도이칠란드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뮌헨으로 대표되는 남부의 바이에른 주입니다. 도이칠란드의 정식 이름인 도이칠란드 연방 공화국을 본따 도이칠란드 연방공화국과 바이에른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바이에른은 대놓고 프라이스타트라는 자유주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도이칠란드의 자국 언어인 도이칠란드어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자체적인 언어죠. 오. 한국어처럼. 바이에른의 언어는 표준 도이칠란드어는 조금 달라요. 이게 또 지역 특색이기도 한데
네.
아예 바이에른어라는 소수 언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나라에 여러 소수 민족들이 살다 보니까 각기 그런 자기가 자기들만의 그런 언어, 서수 언어가 있다는 거죠?
네, 뭐 그러니까 사투리라고 표현을 하자면 사투리인데 이게 네. 자기 자체만의 언어가 또 다르게 있는 거예요.
네, 자기 도시에 대한 자부심도 넘치는 것 같은데요. 바이에른을 대표하는 것들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바이에른주 뮌헨의 대표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2주 동안 열리는 맥주 축제인데요. 바로 옥토버 페스트입니다. 독일어로 10월을 뜻하는 옥토버와 축제라는 뜻의 페스트가 합쳐진 말인데요. 10월의 맥주 축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와, 맥주 축제라니 정말 흥겹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이 넘치는 축제예요.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원조는 뮌헨이지만 다른 도시에서 조그맣게 지역 축제처럼 열리기도 합니다. 뭐 뮌헨 옥토버 페스트가 세계인들이 모이는 축제라면 다른 도시에서 열리는 맥주 축제는 지역 사람들과 약간의 관광객들이 모이는 그런 축제입니다.
도이칠란드를 대표하는 것 중 하나가 맥주잖아요. 도이칠란드 사람들은 맥주 축제를 어떻게 즐겁게 즐기나요?
도이칠란드 옥토버 페스트에서는 전 세계인이 하나 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600만 명이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방문객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옥토버페스트에는 맥주 양조장들이 술집을 운영을 합니다. 이런 술집을 텐트라고 부르는데요. 나무로 만든 집을 설치한 후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 맥주와 도이칠랜드 대표 먹거리인 소세지 등의 안주를 마시면서 이 축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텐트 앞에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관객들의 흥을 돋우고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도이칠란드의 전통 의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상인가요?
먼저 여성용은 디렌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통 의상인데요. 풍성한 어깨와 소매가 있는 그 상의 위에 허리를 조이는 조끼를 입고요. 넓은 치마와 허리 위쪽까지 오는 리본 달린 넓은 앞치마를 입습니다. 남성들은 레더호젠이라는 양가죽으로 된 반바지를 멜빵으로 고정해서 입는데요. 이 옷들은 원래 하녀나 농부 등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이 의상들은 도이칠란드를 포함해서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도 입는 옷들입니다.
옷도 시간이 지나면서 신분 상승을 했네요. 도이칠란드의 옥토버 보페트를 방문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의상을 입고 있다는 거죠?
네, 방문을 하는 관광객들도 이런 옷을 입어요. 저도 여러 번 입었었는데 네. 도이칠란드 사람들은 물론 외국인들도 이 의상을 입고 마치 도이칠란드 사람이 된 것처럼 축제를 즐기고요.
아, 우리 그 경복궁에 오면 외국인들도 우리 한복을 입고 막 다니는 네. 아, 그런 풍경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맥주와 안주를 배달하는 직원들도 이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네. 디렌들이나 레더허젠을 입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맥주잔을 들고 일하는 모습은 이색 구경거리이기도 해요. 손가락에 12잔의 맥주를 끼면 약 30kg 정도의 무게인데 누가 많이 옮기는지 대결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또 텐트 밖에서는 놀이기구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맥주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도 음악을 듣거나 놀이기구를 타면서 즐길 수 있는 도이칠란드의 대표 축제입니다.
와, 가보진 못했지만 네, 작가님 설명을 듣고서라도 막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전 세계인들이 도이칠란드의 대표적인 축제로 모이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네, 도이칠란드의 옥토버 페스트는 보도될 때마다 꼭 가봐야 할 축제라는 제목이 붙는데요. 언젠가 옥토버 페스트에 갈 때 데뷔해두면 알아두면 좋을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옥토버 페스트 내내 음악이 끊이지 않아요. 그렇게 음악이 끊이지 않는 옥토버 페스트의 텐트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느긋하게 건배라는 뜻의 I'm Projects There Get Me Really High To 듣겠습니다.
아, 조금 어렵긴 한데 네. I'm Projects There Get Me Really High To 듣겠습니다. 아인 프로젝트 데어 개뮬리티 히카이트 들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도이칠란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엔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도이칠란드의 도시인 브레멘과 함부르크는 한자 도시라고 말을 하는데요. Frei Hansest Bremen, Frei und Hansest Hamburg라는 호칭을 갖고 있습니다.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 이 세 주는 흔히 도시주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자체가 도시인 것이네요. 뭐 예하하면 한국이나 북한으로 치면 평안도나 강원도가 하나의 도시인 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도시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도이칠란드 북부 최대 도시인 함부르크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이칠란드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축구팀이 있는 함부르크 SV가 있고요. 함부르크는 도이칠란드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부산처럼 제2의 도시이자 항구 도시인 것인데요. 항구를 갖고 있는 도시의 특성 중 하나로 매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도시라는 명성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3천 개가 넘는 세계 각국의 회사들이 수출과 수입 거래를 위해서 함부르크에 상주하고 있고요. 한국을 포함해서 95개의 영사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에 위치한 도시면 꽤 추울 것 같은데 사실 저희 고향도 한반도에서 북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추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인가요?
네. 도이칠란드의 날씨는 일반적인 상식이랑 약간 달라요.
네.
이렇게 왜 다르냐면 남부지방이 북부지방보다 겨울이 더 춥습니다. 그 이유는 북부도이칠란드는 해안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안 해양성 기후를 띠지만 남부 도이칠란드는 알프스 산맥과 가까워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더 남쪽에 있어서 따뜻할 것 같은 남부 도이칠란드 지역이 더 북쪽인 북부 도이칠란드 지역보다 오히려 겨울이 더 춥고 연교차도 큰 것이 도이칠란드의 날씨의 특징입니다.
네, 한반도하고는 이제 거꾸로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반전이 있는 도이칠란드의 날씨네요. 또 함부르크는 북한에서는 고기겹방이라고 부르죠. 햄버거와 이름이 비슷하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함부르크는 전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음식인 햄버거의 어원이 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함부르크를 비롯한 도이칠란드 북부에 고기를 다진 후 빚어서 구운 요리가 있었는데요. 19세기에 도이칠란드 이민자들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함부르크의 스테이크라는 뜻으로 함부르크를 미국식으로 발음한 햄버그 스테이크라고 불렀고요. 이후에 햄버그 스테이크와 채소를 빵 사이에 끼운 빵인 샌드위치가 개발이 되어서 현재 햄버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햄버거 먹으면서 함부르크 모른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난 놓고 기역자 모른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또 어떤 거 소개해 주실까요?
도이칠란드의 역사와 문학을 함께할 수 있는 도시 하이델베르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이칠란드 남부의 바덴비르텐베르크주의 도시인데요. 바덴비르크 텐베르크는 자동차로 대표되는 도이칠란드의 최고의 공업도시 슈투트가르트가 있는 주이기도 합니다. 이곳도 날씨가 1년 내내 좋아서 대표적인 휴양지이기도 해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하이델베르크 성과 도이칠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알려진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도 유명한 도시인데요. 스웨덴과 프랑스의 침략을 받아 도시 전체가 파괴되기도 했고요. 하이델베르크 성은 역사 교육의 한 방법으로 그때 부서진 성을 복구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도이칠란드의 교육 방침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물인 것 같네요.
네, 하이델베르크는 도이칠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을 보유한 지역답게 도이칠란드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도이칠란드는 수많은 서양 철학자들을 배출했는데요. 괴텔, 헤겔, 야스퍼스 같은 도이칠란드의 대철학자들이 이곳을 거닐면서 사색을 했던 길이라고 알려진 철학자의 길도 있습니다.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시라는 말이 잘 어울립니다. 또 어떤 도시로 떠나볼까요?
저희가 여태껏 말을 아꼈던 도시가 있죠. 베를린 있잖아요.
네.
베를린은 도이칠란드의 연방의 수도이자 주의 개념을 동시에 가진 도시, 도이칠란드의 수도 베를린입니다.
네, 베를린의 경우는 도이칠란드가 분단됐을 당시도 동부 도이칠란드의 수도였는데요. 지금의 수도이기도 해서 그 상징성이 큰 도시인 것 같아요.
네, 베를린에서는 도이칠란드 분단 시절부터 나치, 통일까지 도이칠란드의 역사를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베를린이 동부 도이칠란드의 수도이기는 했지만 명목상으로는 서부 도이칠란드의 수도이기도 했어요. 지금도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대표적으로 베를린 장벽이 있어요.
그쵸.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듬해 통일까지 이어졌는데요. 지금도 벽 일부를 남겨놓아서 베를린 장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이때 도이칠란드에 있어서 이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89년도에요?
네.
아, 부럽습니다.
그때 분단 당시에는 베를린 장벽이 있던 곳에 있는 그때 포츠담 광장이라는 곳을 지금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포츠담 광장에서는 베를린 장벽의 기념 박물관 건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박물관을 지은 건 장벽이 있었다는 의미로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탈북자들이 그 유럽을 가면 꼭 이 베를린 장벽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 남은 그 벽체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 저도 너무 부러워했어요. 가고 싶어서.
그게 우리로 치면은 비무장지대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 밖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베를린 그 포츠담 광장에서 조금만 길을 걷다 보면 베를린을 대표하는 브란덴부르크 문을 볼 수가 있어요. 도이칠란드 프로이센 제국이 강대국의 위상을 자랑하기 위해 1791년 베를린 중심가인 파리저 광장에 세운 기선문인데요.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면서부터는 이 문을 통해서만 동서 베를린을 왕래할 수가 있어서 도이칠란드 분단과 동서 냉전의 상징이 됐습니다. 또 소련군 전승 기념비 홀로코스트 추모공원이 있는데요. 세계 2차 대전에서 희생된 유대인들을 일상에서 추모하고 또 역사적인 것을 반성하는 의미로 공원을 만들어서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또 동서베를린 경계에 연합군, 소련군 초소 중 가장 유명한 체크포인트 찰리가 있는데요. 1961년부터 1990년까지 연합군과 외국인, 외교관, 여행객들이 동서 베를린을 드나들 수 있었던 유일한 관문입니다.
도이칠란드는 역사적인 부분을 반성하고 있죠. 일본하고는 사뭇 다른
그럼요.
모습인데요. 지금까지도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도 나치 수용소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이분이 뭐 97세든 뭐 100세든 다 잡아서 네. 수용소에 보내고 있어요. 역사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통일 이후 도이칠란드는 전범국으로서 반성하는 의미로 배상금도 많이 냈고요. 그런 의미로 또 이민자들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국민복지도 잘 되어 있어서 검색창에 도이칠란드를 검색했을 때 도이칠란드 여행 다음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도이칠란드의 복지와 무상 교육입니다. 대학도 평준화되어 있어서 하이델베르크 대학이나 베를린 대학처럼 베를린 자유대학처럼 유명한 대학은 있지만 명문 대학교가 없는 것이 또 도이칠란드 교육의 특징입니다.
학생이 원한다면 대학교에 입학해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나라인 것 같네요. 북한 역시 뭐 명목상 무상 교육이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중도에서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같은 무료 교육이지만 참 도이칠란드와 북한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복지와 교육 그리고 동서의 통일까지 우리가 도이칠란드를 보고 배워야 할 점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밖에도 미국 디즈니사의 만화 영화를 봤다면 기억하실 만한 것이 있을 거예요. 앞에 영화 시작하기 전에 성 같은 게 하나 나오잖아요. 반짝반짝한
네네.
거. 그 실제 모델이 도이칠란드 바이에른주의 노인슈바인슈타인 성이에요. 이 성에는 이 실제 모델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곳인데요. 또 자연 경치가 아름다워서 작은 스위스라고 불리는 드레스덴의 작센까지 둘러볼 곳이 아주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음악의 아버지인 바흐, 음악의 어머니 핸델, 베토벤, 슈만, 슈트라우스 등 이름만 대면 알 정도의 클래식 음악가들의 나라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도이칠란드 거리를 걷다 보면 베토벤의 단골 찻집도 가볼 수 있고요. 각 음악가들의 생가와 무덤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길어듣는 도이칠란드 여행을 마무리할 마지막 노래 어떤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아무래도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이칠란드의 통일과 관련된 노래로 준비했어요. 도이칠란드 통일과 연관된 검색어로도 찾아볼 수 있는 노래인데요. 도이칠란드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에 꼭 등장하는 노래 스콜피언스의 Wind of Change입니다. 변화의 바람이라는 뜻의 이 노래는 도이칠란드의 통일과 동유럽 공산주의의 붕괴 노래로 기억되는 곡입니다.
도이칠란드의 통일을 가져다 준 건 변화의 바람과 함께 이루어졌던 교류인 것 같네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스콜피언스의 윈드 오브 체인지 들으면서 황지선 작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황 작가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포플레인의 네버 이너프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박주희였습니다. 편안한 밤, 좋은 꿈 꾸세요.